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호주에서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을 하시든 살림살이는 빼놓을 수 없는 대화 주제이자 또 우리 생활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는 어느 한국 대선 후보의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호주에서 살림살이 어떠신지요? 네, 로이모건이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 조사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중 45%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밝힌 9월 비즈니스 신뢰지수는 전분기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답한 사업체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손님이 늘어야 할 텐데요. 최근에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도심을 활보하는 직장인의 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와 브리즈번은 물론이고 호주 대부분 도시의 직장인 수가 팬데믹 이전에 기록했던 정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멜번입니다. 네, 뉴스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로는 호주에서 헌혈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컬처인에서는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는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스트우드에서 열리는데요. 이스트우드 코리아타운의 K마당에서는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코리아타운 행사에는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미디어 파트너로 함께하는데요. 네, 오늘 컬처인에서는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의 유래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럼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어젯밤 정전으로 빅토리아주의 000 긴급 신고 전화 시스템이 다시 마비됐다가 정상화됐습니다. 정부 교육부 장관들이 오는 17일 금요일에 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괴롭힘 방지에 대한 새로운 국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연방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이른바 이중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형 보증금 제도에 대한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강제로 보이스피싱,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된 피해자였던 한국인 80명이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였습니다. 소식입니다. 어젯밤 정전으로 빅토리아주의 000 긴급 신고 전화 시스템이 다시 마비됐다가 정상화됐습니다. 이 새벽 12시 30분경 긴급 신고 전화 컴퓨터 지원 비상 호출 시스템이 마비됐고 상담원들은 펜과 종이를 사용해 정보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야당의 비상 서비스 담당 대변인인 데니 오브라이언 의원은 시스템이 몇 시간 동안 꺼져 있다가 점차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베틴 빅토리아주 야당 대표는 이번 정전이 서비스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징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this too often, and we saw the results and outcomes in the past when they ended up doing a review.
베틴 야당 대표는 이런 일을 너무 자주 목격했고 과거에도 그 결과를 봤다라며 조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긴급 신고 전화를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나왔으며 이러한 변화를 실행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교육부 장관들이 오는 17일 금요일에 회의를 열고 괴롭힘 방지에 대한 새로운 국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연방교육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장관들이 연방정부의 괴롭힘 방지 조치에 대한 신속한 검토 결과를 토의할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할 때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vidence that we're seeing tells us that about one in four young people tell us they've been bullied in the last few weeks at school.
클레어 장관은 증거에 따르면 청소년 4명 중 1명이 지난 몇 주 동안 학교에서 또는 학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 청소년 2명 중 1명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라며 온라인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불만 접수 건수가 450% 증가했고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명의 전화 131114, 어린이 도움 전화 1800-551-800번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강제로 보이스 피싱, 가짜 투자 사이트 운영,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한국인 80명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한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뒤 나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캄보디아에 입국한 후 실종되거나 강제 구금된 것으로 보고된 한국인이 330명에 달한다고 알리며 아직까지 약 80명의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건수는 2023년 대비 15배 급증했다고 윤 후덕 의원이 의회 청문회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고국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 납치 사건이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정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오늘 김진아 제2 외교부 차관부가 이끄는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습니다. 고국 정부는 캄보디아 여행경보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스라엘군이 일부 철수한 후 하마스는 가자지구 도심 지역을 재빨리 탈환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하마스 정부의 검은 가면을 쓴 무장경찰이 거리 순찰을 재개했으며 하마스 소식통은 로이스 통신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협력자, 무장 약탈자, 마약상 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5일째에 들어간 가운데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는 하마스의 보안군과 팔레스타인의 무장한 부족들 사이에 무력 충돌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휴전 협정의 조건이 무장 해제인 만큼 곧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호주가 세계 최초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준비함에 따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곧 PG-13등급, 즉 부모 지도하에서 13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만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은 거친 언어, 위험한 묘기, 마리화나 관련 물품이 나오거나 잠재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숨기게 됩니다. 이는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이 공유한 콘텐츠일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미아 갈릭 지역정책 이사는 이번 변경사항이 수천 명의 부모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 사항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조치의 일환이며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빅토리아 주 정부가 이른바 이중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소비자법 개정안 2025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기존 임대 보증금을 새롭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동형 보증금 제도가 마련됩니다. 제신타 앨런 빅토리아 주 주총리는 이 제도가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t many renters have thousands of dollars at hand quickly and easily to be able to pay the bond for their next.
앨런 주총리는 보증금이 환불되기 전에 다음 주택의 임대료를 빠르고 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수천 달러를 손에 쥐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지 않다라며 이동형 보증금 제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보증금 반환 보장을 통해 세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보증금은 한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전될 수 있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에게도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호주 남성이 제재 대상인 이란 은행 계좌에 수십만 달러를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드니 서부 어번 출신의 34세 남성은 호주 거주자들이 해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1년 동안 호주 정부의 제재 대상인 이란 은행에 대해 543건의 국제 송금으로 약 65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위반 거래 금액의 3배인 최대 82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인 오스트랙은 이 남성이 운영하는 회사의 송금 거래를 1년간 정지시켰으며 이 남성은 오늘 다우닝센터 지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원주민과 토레스 해역 군도민 12명이 구금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단일 12개월 기간 중 기록된 최고 수치입니다. 테레사 오설리번 뉴사우스웨일즈주 검시관은 공개 서한을 통해 뉴사우스웨일즈주 범죄 통계 및 연구국이 발표한 이 수치를 밝히고 이러한 사망 사건을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규정하며 형사 사법 제도에서 원주민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현상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설리번 검시관은 지난 5년간 구금 중인 원주민의 수가 거의 19% 증가한 반면 비원주민 수감자 수는 감소했다는 자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금 중인 성인 원주민의 절반 이상이 추가 법원 결과를 기다리며 구금 중이거나 보석이 거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는 927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 내일의 날씨입니다. 시드니 목요일인 내일 막지만 바람 많이 부는 하루 되겠고 기온은 9도에서 26도, 멜번 화창하며 12도에서 31도, 캔버라 화창합니다 6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브리즈번 막습니다 19도에서 26도, 애들레이드 오후 늦게 소나기 예상되며 18도에서 29도, 퍼스 흐린 하루 되겠습니다 12도에서 25도, 호바트 때에 따라 소나기 있겠고 9도에서 15도, 다윈 대치로 맑고 26도에서 36도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가끔 소나기 있겠지만 막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24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나혜인이었습니다.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헌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이어지는 컬처인에서는 시드니 그레니 스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50년 전 시드니 이스트우드의 영국 이민자 할머니 뒷마당에서 싹 튀어진 지금은 세계적인 호주의 대표 품종이 된 초록빛 사과, 네, 그래니 스미스입니다. 매년 10월에는 이를 기념하는 지역 축제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오늘은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의 유래와 또 행사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럼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로 시작합니다. 팬데믹 이후 시드니와 브리즈번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도시도 있는데요. 바로 멜번입니다. 멜번의 경우 중심 상업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는 2003년에는 24만 6천 명이었지만 20년 만에 61만 4천 명으로 2.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멜번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봅니다. 익스플레이너. 호주 대도시의 중심 상업지구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상점과 식당들도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이 늘어난 부분도 있을 테고요. 또 직장인의 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이모건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호주 대도시 중심 상업지구 CBD의 직장인 수가 20년간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호주 대도시 대부분의 중심가에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기록했던 정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멜번인데요. 네, 멜번 중심가의 직장인 수는 팬데믹 이전의 정점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2003년경 이 호주 대도시의 상업 중심가에서 일하던 직장인의 수는 약 97만 4천 명이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 약 220만 명을 기록하며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멜번의 경우 2003년에는 24만 6천 명이었던 이 도심의 직장인 수가 20년 후에는 61만 4천 명으로 2.5배가량 아주 크게 늘었는데요. 다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2021년경 멜번 중심 상업지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수는 10만 명가량이 줄어든 51만 9천 명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이 시기에 많은 멜번 직장인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팬데믹이 해제된 후에 멜번 도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수는 57만 7천 명까지 회복이 되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 최고치에는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멜번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사무실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시드니도 살펴보죠. 네, 2003년에 시드니 중심 상업지구에서 근무한 직장인의 수는 28만 3천 명이었는데요. 2024년 67만 명으로 약 2.4배가 증가했습니다. 시드니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이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팬데믹이 지난 후 시드니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시드니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는 멜번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보다 무려 9만 3천 명가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후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가 급증한 곳을 따지자면 브리즈번을 들 수 있는데요. 네,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가 12만 5천 명에서 32만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퍼스와 애들레이드, 호바트, 다윈 역시 중심 상업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로이모건의 미셸 레빈 최고 경영자는 2003년에 호주 대도시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비율은 호주 전체 직장인의 10%가량이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는 15%까지 늘었고 직장인의 수 역시 2배 이상 증가해서 22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빈 최고 경영자는 시드니와 브리즈번 도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수가 크게 늘었고 퍼스와 애들레이드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호바트와 다윈과 같은 도시들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눈에 띄는 예외 지역이 있다면 바로 멜번으로 호주에서 가장 긴 봉쇄 조치 기간을 견뎌낸 후에 팬데믹 이전 최고치보다 약 4만 명가량 낮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빈 최고 경영자는 이어서 호주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대도시와 중심 상업지구 운영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이 모건이 앞서 발표했던 또 다른 보고서를 살펴보면 호주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46%에 달하는 670만 명 이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시드니와 캔버라 또 멜번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니 직장인의 경우 55%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또 멜번 직장인의 경우는 52%가, 캔버라 직장인의 경우에는 51%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에서도 중심 상업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무려 70%가, 또한 멜번 중심 상업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65%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데일리 오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주 어딘가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군가의 헌혈 덕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번의 헌혈로 최대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헌혈은 단순한 나눔의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혈은 주는 것도 또 받는 것도 무료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지만 그만큼 호주의 혈액 공급은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호주의 혈액 공급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연결고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혈액 공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혈액 공급량은 늘 부족한 편입니다. 병원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매주 3만 3천 건 이상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호주 적십자 혈액 공급 기관인 라이프블러드 에밀리 그린랜드 대변인은 헌혈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Blood is a precious resource that's life-changing for people who need it. It can save lives in emergencies. It can prolong lives for people having treatment for things like cancer. And it can give people who need regular blood transfusions better quality.
혈액은 생명을 바꾸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고 암 치료 중인 사람들에게는 삶을 연장시키고 정기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그린랜드 대변인은 말합니다. 또 수술 중인 환자,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사람, 면역 질환이나 혈액 질환을 가진 사람, 출산 중인 여성과 태아까지 다양한 이들이 헌혈의 도움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혈액의 일부를 일정 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If you're between 18 and 75 years old, you weigh 50 kilos or more and you're feeling healthy and well, you should be able to donate.
만 18세에서 75세 사이이고 체중이 50kg 이상이며 건강하다면 헌혈이 가능하다며 라이프블러드는 혈액뿐만 아니라 혈장과 혈소판도 기증받는다고 그린랜드 대변인은 강조합니다. 헌혈은 12주마다, 혈장은 2주마다 기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뇌졸중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이 제한됩니다. 혈우병, 지중해 빈혈 등의 혈액질환도 헌혈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불확실하다면 라이프블러드 헌혈 핫라인으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헌혈 자격 퀴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혈 당일에는 어떤 절차가 기다릴까요? 그린랜드 대변인은 헌혈 전체 과정이 혈액은 약 1시간, 혈장은 약 90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합니다.
And we do ask that you drink about 12 glasses of water the day before the donation and continue to drink water on the day just to make sure that you're hydrated and your blood flows well.
헌혈 전날에는 물을 12잔 정도 마시고 당일에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해야 한다며 바늘이 두렵거나 긴장될 수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은 매우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드린다고 그린랜드 대변인은 전합니다. 또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며 가림막이나 팔 덮개도 마련돼 있다고 조언합니다. 헌혈 전에는 간단한 설문을 작성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혈압과 철분 수치를 측정합니다.
And then you move onto our donor floor and sit in a nice comfy chair to give your donation. And for blood, that only takes about 5 to 10 minutes.
그린랜드 대변인은 이후 헌혈 공간으로 이동해 편안한 의자에 앉아 헌혈을 진행한다며 혈액 헌혈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헌혈 후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간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다며 과일, 초콜릿, 파이, 밀크쉐이크 등 다양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3, 4번씩 헌혈을 해온 기부자 에드 씨는 헌혈의 가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My motivation is really to help save lives. So for me, it's something that I can help with and it doesn't cost me anything apart from time.
저의 동기는 단순하다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에드 씨는 전합니다. 또 제 시간과 혈액만 들면 된다며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또한 공동체에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헌혈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s the country becomes more ethnically diverse, so does our blood, because blood types are inherited.
호주가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혈액형 분포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혈액형은 유전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의 헌혈 참여가 중요하고 그래야 필요한 환자에게 정확히 맞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고 호주 적십자 라이프 블러드의 레이첼 솜프 박사는 강조합니다. 호주에는 ABO 및 RH형을 포함한 8가지 주요 혈액형이 있으며 가장 흔한 혈액형은 O+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300가지가 넘는 희귀 변형 혈액형이 존재합니다.
So one example of a rare blood type is called the JK null blood type. It's rare amongst all.
예를 들어 JK null 혈액형은 모든 인종에서 드물지만 폴리네시아인, 뉴질랜드 마오리족, 필리핀계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발견된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헌혈 참여를 특히 환영한다고 솜프 박사는 말합니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헌혈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ome people come from countries where donation is actually mostly family replacement donation.
솜프 박사는 일부 국가에서는 헌혈이 가족이나 친구의 수술을 돕기 위한 대체 헌혈 형태로 이뤄진다며 그래서 호주처럼 순수 자발적 헌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호주에선 예약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헌혈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정기 헌혈자 에드 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단체 헌혈을 하며 참여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It makes it fun and it does make it easier when you go there as a group and you have this kind of jolly atmosphere.
함께 가면 훨씬 즐겁다며 그룹으로 가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바늘이 두려운 사람들도 훨씬 편안하게 느낀다고 에드 씨는 전합니다. 라이프 블러드는 언제나 새로운 헌혈자를 환영합니다. 그린랜드 대변인은 예약을 권장하지만 예약 없이 방문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받아준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almost 80 permanent lifeblood donor centers in Australia and most of those are in our city.
호주에는 약 80개의 상설 헌혈 센터가 있고 대부분 도시에 위치해 있다며 이동식 헌혈 차량이 지역을 순회하고 한 곳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머물기도 한다고 그린랜드 대변인은 강조합니다. 또 이 차량들은 매년 365곳 이상의 지역을 방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혈을 하고 싶다면 1314-95로 전화하거나 lifeblood.com.au 또는 donateblood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SBS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방법은 sbs.com.au/korean을 접속하시면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사과 한 알. 그 시작이 시드니 한인 밀집 지역 이스트우드 한 할머니의 뒷마당이었다면 믿어지시는지요? 우연히 버려진 씨앗에서 자라난 사과나무가 호주의 대표 품종이 되고 이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그래니 스미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컬처인에서는 이 특별한 사과, 그래니 스미스의 기원, 그리고 그 고향 이스트우드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 올해 금사과가 됐다고 해요. 네. 아, 추석을 앞두고 이 한국의 사과값 예년보다 뭐 거의 한 32% 가까이 폭등을 했다는 뉴스가 있던데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호주의 사과 그래니 스미스도 이맘때가 제철이죠?
네, 맞습니다. 호주 사과 그래니 스미스도 지금이 제철입니다. 10월 하순쯤이면 열매가 익는데요. 이 껍질은 선명한 녹색이나 또 옅은 노랑빛을 띠죠.
네.
네, 이 그래니 스미스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 특히 새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렇죠.
네. 산도가 좀 강한 편이라서 단맛을 더 선호하는 한국에서는 많이 재배되지 않지만 샐러드나 주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또 호주를 비롯한 서양에서는 주로 애플파이나 타르트 같은 베이킹 재료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과가 건강식품이라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이 그래니 스미스는 특히나 이 다이어트 그리고 또 이 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네, 그중에서도 이 녹색 사과, 바로 그래니 스미스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워싱턴 주립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그래니 스미스에는 비소화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 그 유익한 균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네.
이 성분이 장내 세균 균형을 개선하고 또 비만이나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후지나 뭐 갈라, 골든 딜리셔스 같은 품종들 대부분의 사과에도 들어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그래니 스미스가 가장 많은 그 유익한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같은 사과라도 품종에 따라 효과가 다르군요. 아, 이름부터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인상적인데요. 그래니 스미스. 할머니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니. 이름 그대로 스미스 할머니의 사과라는 뜻인데요.
네.
이 사과의 기원 약 15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시드니 북쪽 교외 지역인 이스트우드의 그 마리아 앤 스미스 할머니의 당시는 할머니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리아 앤 스미스 여사의 집 뒷마당에서 시작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 마리아 앤 스미스는 1838년 남편과 다섯 자녀와 함께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로 이주했습니다.
네. 영국에서 이주한 초기 이민자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나라에서 몇 년의 정착 과정을 보내고 당시로는 시드니 교외 지역이었던 이 이스트우드 지역에 34에이커의 농장을 605파운드에 사들여 과수원을 가꾸며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요?
네. 네. 남편 토마스 씨가 병약해 나중에는 과수원 일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날 마리아 스미스가 시장에 다녀와 먹고 남은 작은 사과 씨앗을 집 뒤 개울가에 버렸는데
네.
몇 해 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과 나무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사과가 다른 품종과는 달리 빛깔이 선명한 초록색이었고 또 맛은 새콤하면서도 신선한 그 향이 강했는데요.
네.
마리아 스미스는 처음 맛보는 이 사과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었는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인위적인 교배가 아니라 결국 자연이 만든 사과였네요.
네.
네, 그럼 그 나무에서 자란 사과가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그래니 스미스의 원형인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래니 스미스 사과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뉴사우스웨일즈 농업부 기록에도 그녀의 뒷마당에서 우연히 싹튼 씨앗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네.
우연히.
우연히.
네. 네. 그래니 스미스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교배가 아닌 자연 교잡, 즉 우연히 생긴 잡종이라는 시들링 하이브리드에서 시작된 품종이라는 분류인데요.
네.
과학자들은 기존 도메스틱 사과와 그 야생 사과가 자연적으로 섞여 생긴 기적의 사과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시드니대 다니엘 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재배용 사과와 야생 게사과, 크랩 사과라는 애플, 네. 크랩 애플이 있습니다. 이 자연 교배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 독특한 산미, 약간의 신맛, 또 단단한 식감이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정말 기적의 씨앗 같은 이야기네요.
네.
네,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들어낸 이 하이브리드 사과였던 건데 그런데 정작 마리아 스미스 여사는 이 사과가 유명해지는 걸 보지 못했다면서요.
네. 1868년에 처음으로 이 사과를 발견했지만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2년 뒤에요?
네. 네. 네, 이후 1890년 그녀의 가족과 지역 과수업자들이 스미스의 묘목이라는 스미스 시들링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카슬힐에서 열렸던 농업 원예 박람회에 출품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네.
또 이듬해에는 같은 행사에서 이 그래니 스미스 품종으로 만든 사과 요리를 선보여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최우수상을요?
네. 네. 그리고 4년 뒤에인 1895년 뉴사우스웨일스 농업부가 수출용 품종으로 공식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말하자면 그래니 스미스는 이 호주의 개발 품종인 핑크레이디 혹은 또 제주 사과 같은 신품종 사과의 조상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상격입니다.
네.
네, 그래니 스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 산업계가 생산품의 대량 수출을 꾀했을 때 제대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196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1975년까지 호주 전체 사과 수출액의 절반인 50%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뭐 이제 그래니 스미스는 호주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나라 뉴질랜드 또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와 같은 이 남반구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뭉근하게 끓여도 그 산도와 식감이 뛰어난 데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파이나 타투아의 조합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그래니 스미스 냉장 보관한 지 6개월이 지나도 그 신선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만큼 그 단단함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요?
네. 네. 식품 전문가들은 그래니 스미스에 대해 테니스 공처럼 탄성도 뛰어나서 뭐 배송을 해도 잘 버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단순한 정말 농업의 성공이 아니라 이민자의 꿈 같은 상징이라고도 또 읽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옮겨다니며 그 우수성을 알린 이 스미스 할머니의 사과. 호주로 이주해 다섯 아이를 키우고 병든 남편을 돌보면서도 과수원을 운영한 할머니처럼 강인한 사과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스미스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이민, 정착. 그리고 지역사회의 뿌리 같은 키워드를 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그 흔적이 좀 남아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시드니의 라이드 소재 세인트 앤 교회 묘지에 그래니 스미스 여사의 묘비가 남아있고요.
네.
이 묘비에는 사과와 그 사과 잎사귀 모양의 아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리고 그 옆에는 그래니 스미스 사과를 재배한 마리안 앤 스미스의 업적을 기리는 그래니 스미스 메모리얼 파크도 있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이스트우드 지역 주민이라면 아마 누구나 아실 텐데 시드니 한인 밀집 지역이자 또 한인타운이 형성된 이 이스트우드. 매년 10월이면 이곳에서 대규모 또 지역 축제가 열리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네.
매년 8만에서 10만 명 가까이 참여하는 라이드시 최대의 지역 행사입니다. 스트리트 퍼레이드 규모로는 시드니 마디그라 다음으로 큰 축제로 알려져 있고요.
네.
1985년 처음 시작된 이래 말씀하신 대로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니 스미스 여왕 대관식도 열리는데요. 페스티벌에 앞서 매년 사과 미인을 선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날 대관식이 이루어지고요. 또 지역 퍼레이드, 라이브 공연, 아이들을 위한 놀이마당 등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요.
네.
특히 그래니 스미스 코스튬을 한 약 1,000명의 지역 참가들이 참여하는 이 그랜드 퍼레이드 행사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네. 직접 바구니에 담긴 초록 사과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네. 구경꾼들에게.
네, 네 저도 네. 본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이 그래니 스미스 사과가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카슬릴 원예 박람회에 출품한 이 애플파이가 우승을 차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래니 스미스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또 사과 디저트 경영도 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만든 애플파이 빨리 먹게 대회입니다. 네, 네. 전통적으로 이어지는 행사고요. 또 그래니 스미스 사과의 기원에 대해 재미있게 들려주는 동화 구연도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화려한 라이브 공연, 또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거대한 음식 시장까지 이렇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다양한 축제입니다.
네.
또 이 페스티벌의 마지막은 피날레 쇼와 화려한 불꽃놀이로 마무리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할머니의 작은 호기심이 만든 세계적인 유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역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동네마트에서 그래니 스미스 사과를 고를 때마다 왠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할머니를 좀 연상해 보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올해 그래니 페스티벌은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스트우드 방문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초록빛 사과 향기로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할머니의 뒷마당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호주 사과 그래니 스미스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드니 이스트우드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은 이번 주 토요일 이스트우드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스트우드 코리아타운의 K마당에서는 K-POP 공연과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요. 또 한복 입기 체험 행사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스트우드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니 스미스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코리아타운 행사에는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미디어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나혜인,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How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포드캐스트, 구글 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